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여섯 해 동안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네 성 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안식년을 맞이한 히브리 노예에 대한 규례와 초태생, 즉 처음 난 소와 양의 수컷 새끼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대에는 어느 사회나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여서 노예가 고대 이스라엘 경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노예 제도는 주변 나라의 제도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는 영구적인 신분이라는 개념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고용된 차원에서의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노예들을 다루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사회에서 노예가 되는 경우는 첫째, 가난으로 인해서 스스로 팔리거나 부모에 의해서 팔리는 경우가 있었고, 둘째, 절도나 그 밖의 상해의 배상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있었고, 세 번째, 외국인 노예를 사거나 전쟁 포로들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노예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예는 6년 동안 성실히 주인을 위해 일했다면 7년째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성경에서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 또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을 언제 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의 압제 하에 놓여 있을 때 쓰는 표현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도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표현했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도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지금 종된 상태구나, 지금 비참한 삶을 살고 있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본문에 적용해 본다면 너의 동족이자 너의 형제인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가 너에게 팔려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비참한 상태에 놓여인 것이고 자기의 존엄성을 다 내려놓고 지금 물건처럼 또는 가축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년 동안 섬겼다면 7년째가 되는 해에는 그를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법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피곤하셔서 안식일에 쉬신 것이 아니거든요. 왜 7일째에 쉬신 것입니까? 그것은 완성의 의미입니다. 완성, 끝났다,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천지창조가 더 이상 손댈 필요 없이 완전하기 때문에 7일째에 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족이 6년 동안 일했다면 7년째가 되는 때에는 그가 진 빚을 다 갚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가 진 빚을 탕감해 주고 그를 자유하게 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종을 함부로 대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고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왔다면 그런 종을 7년째 기꺼이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대신에 6년 동안 종으로 있을 때부터 그 사람을 동등한 관계,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지내야만 7년째 그 사람을 놓아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면서 불평등한 관계를 강요하거나 나의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누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7년째가 되어 그를 자유하게 할 때에도 하나님은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아, 이거 퇴직금을 줘서 보내라는 뜻인가?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의 뜻은 허무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하라는 뜻이에요. 6년 동안 남의 집사리를 하면서 내가 참 인생을 허비했어, 잘못 살았어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남의 집에 종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자존심도 많이 상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깨어진 마음으로 내보내지 말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이 집 주인에게서 6년 동안 일한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또 당당한 마음, 뿌듯한 마음으로 이 집을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는 뜻입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죽인 주는데 뭘 주느냐? 돈 몇 푼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양 무리 중에서 종에게 마음대로 골라봐라. 그래서 양들을 가져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타작 마당에서 추수한 것도 마음대로 가져가라. 포도주 틀에서 얻은 새 포도주도 원하는 만큼 가져가렴. 이렇게 양, 곡식, 포도주까지 후하게 대우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히 준다라는 말은 목걸이로 장식한다라는 뜻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돌아왔을 때 금의 환향의 의미로 화환을 목에 걸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6년 동안 고생하다가 자유민이 된 그에게 진심으로 축하해 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민입니다. 자유민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것이 후히 주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뭔가 일이 잘 되면 그것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압니다. 그런데 자기 노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많은 수출이 나도록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셨고 여러 병충해로부터 그를 지켜주셨고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기 때문에 얻은 소출이고 또 그가 얻은 부요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은 6년 동안 애쓰고 노력한 종에게 그의 마음이 회복되도록 후히 베풀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종들을 선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것을 하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권면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오늘 이같이 너에게 명령한다라고 했어요. 노예로 비참하게 살던 인생, 가망 없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지금 약속의 땅에서 풍요를 누리게 된 만큼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들에게 잘해주고 선대해주면 간혹 가다가 주인을 떠나지 않고 계속 주인 곁에 있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종살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6년이 되면 종살이에서 벗어나고 싶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얼마나 좋으면 이런 주인 밑에서라면 내가 평생 종으로 살아도 좋다라는 결정을 하겠습니까? 귀를 뚫은 사람들은 자유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기를 결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악용해서 6년 동안은 정말 잘해주다가 7년째 귀를 뚫게 한 순간부터 돌변해서 악한 주인이 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인으로부터 그리고 주인의 집의 식구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병든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던 로마 백부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그 하인을 자기 가족으로 인식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집을 떠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남겠다고 해서 그 집에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운영하는 이 사업장에도 고용주와 이 피고용인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이야말로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죠. 평생 직장으로 충성을 다한 부모님 세대들이 IMF 때 해고되는 걸 보고 자란 것이 요즘 세대거든요. 회사도 상황에 따라 고용 보장을 못 해준다면 나도 내 능력에 따라 직장을 옮기는 것이 당연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이 그 직장에 있는 것에 프라이드가 있고 또 가족같이 사랑해주고 존중해준다는 걸 느낀다면 떠나지 않게 될 것이고 그 직장에서도 충성된 직원을 얻을 수 있어서 좋을 것입니다. 만일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보람과 뿌듯한 마음을 안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근무하는 동안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6년 동안 성실히 섬겨준 종들을 놓아주는 주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우리 18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여섯 해 동안 품꾼의 삯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6년 일한 종을 7년째 놓아주는 것은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범사에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위험과 병충해로부터 지켜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권면한 후에 모세는 이제는 맥락을 달리해서 우양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합니다. 우리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소와 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대표적인 제물입니다. 소의 처음 난 수컷, 양의 처음 난 수컷은 하나님의 거심을 기억하며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소의 첫 새끼들은 부리지 말라고 했고 양의 경우에는 털도 깎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부리는 것은 일을 시키는 것이고 털을 깎는 것도 경제적인 수익을 얻는 거죠. 우양의 초태생을 따로 구별해서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드려지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라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수익, 첫 번째 열매는 누구에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까? 모든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겠죠. 내 첫 수입, 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이 있으면 주님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의미죠. 그런데 첫 번째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흠이 있는 것들이죠. 21절로 23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최고가 아니면 드려서는 안 된다는 삶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종들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사랑해주며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후하게 대우하라 라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처음 난 우양의 수컷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심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려 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죄의 종된 삶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만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을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고 사랑해 주며 후하게 대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